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재판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후에 크게 보면 지금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 앞에서 회당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앞부분에 있었던 총독 벨릭스에게서 재판을 받았고 지금 세 번째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서 재판을 받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벨릭스 총독은 재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바울을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또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좀 돈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죄 없는 바울을 2년이나 감옥에 그냥 가두어 두었죠. 그러다가 자기 임기가 끝이 나서 뒤에 이제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새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판이 이제 새로 짜여지기 시작해서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재판 과정도 이제 새로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에게서 재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내용이 지금 나오는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그러니까 부임한 지 딱 3일 된 거예요.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부임을 이제 가이사랴로 한 거죠. 벨릭스도 가이사랴에 있었고요. 그랬다가 이제 중심지가 예루살렘이니까 뭐 다른 일들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베스도를 만난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은 현재 가이사랴에 있거든요. 근데 베스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 달라.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호송시켜주고 여기에서 좀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본문에서 명확하게 호의라고 돼 있죠. 베스도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처리해 달라 뭐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법은 그렇지만 가이사랴 구금돼 있는 게 맞지만 그러나 좀 이쪽으로 좀 와서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좀 호송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이렇게 옮기는 중간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참 묘하게도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 2년이나 흘렀는데 이 유대인들은 눈꼽만큼도 안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적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전에 벨릭스 총독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재판 시작할 때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방법을 보면 매복했다가 암살하려고 하잖아요.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 때에도 매복해 있다가 내가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암살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 40명이 결사 동맹을 맺고 바울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태도 또 바울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방법 이런 것들이 어쩜 이렇게 시대가 변했는데 세월이 바뀌었는데 또 통치자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스도는 어떻게 했느냐. 새로운 총독이로 4절에 보면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베스도는 그냥 상식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지 않냐. 나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나도 이제 가이사랴에 내려갈 거다. 그럼 굳이 뭐 바울을 데리고 올라올 필요가 뭐가 있어. 바울도 나도 다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5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려갈 거니까 정말 재판하고 싶으면 너희도 내려와서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가는 김에 같이 가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는 베스도가 상황을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사도 바울을 왜 유대인들이 미워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금 더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먼저 먹었으면 어쩌면 유대인들이 하자는 대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지극히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더 타당해, 이게 더 합리적이야, 이게 더 편리한 방법이니까 다 가이사랴에 있는 걸 뭐 때문에 데리고 올라와, 너희가 같이 가서 재판하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재판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이 담고 있는,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황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통치자가 바뀌었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악한 계획, 악한 고집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총독이 갖고 있던 태도도 바울에게 호의적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총독의 모습도 유대인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지내고 있느냐,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씩 변하고 통치도 바뀌고 하지만 아무 상황 변화가 없는, 여전히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투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이런 성경 기록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당연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들은 사실은 크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믿으면 잡아주기던 그런 큰 박해가 있다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변화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잘 바뀌지를 않아요.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또 지금 앞으로도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세속 권력이 교회를 신앙생활 잘하도록 격려해주거나 이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세속 권력들이 어떻게 이 세상 권력들이 어떻게 통치 행위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과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권면했던 말들을 보면 불신자잖아요. 불신자인데 세속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잖아요. 그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믿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당신이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력을 맡겨주셨는데 그 권력을 맡겨주신 건 크게 두 가지 목적 때문이다. 하나는 공의로 정치를 행할 것과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을 잘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권력을 맡겨주신 거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향해서 뭐 십계명을 지켜라, 뭐를 해라, 하나님 앞에나 제사다 이게 아니라 뭐 그럼 더 좋지만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공의로 정의롭게 통치 행위를 해야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먹고 살 수 있게끔 잘 보살피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정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권들 또 혹은 권력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정치를 했느냐, 가난한 자들 돌보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박정희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정권이 조금 더 공의로울 수 있어요. 조금 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데 신경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관심을 두는 부분은 또 어디 부분이냐면 신앙생활에서는 어떠한가. 신앙생활에서는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박정희 정권 때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요? 평안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자유롭게. 문재인 때는 어떤가요? 비슷합니다. 어떤 특별한 정권에서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이로써 막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정권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좀 뭐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승만 때부터 시작해서 쭉 나라를 이루고 난 다음부터 교회 모이면 안 된다. 신앙생활하면 잡아가겠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비슷한 환경들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를 행하는 여러 특정한 부분들, 공의를 행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것, 아니면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권마다 차이가 있지만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불행한 일이긴데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이 기독교가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세대들 중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환경들을 놓고 보면 내가 좀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데서 혼자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게 참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집에서 후원을 해주고 어떻게든 너 교회 열심히 가라 이런 모습으로 잘 바뀌지를 않고 비슷비슷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바울이 만약에 환경만 바라봤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총독이 와서 나에게 갑자기 신앙의 자유를 주고 새로운 총독이 와서 공의롭게 판단해주고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 무진장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다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고 또 이것들이 뒤집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토대는 환경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건 우리가 다음 이제 내일에도 보겠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바울 같은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보면 유대인들 안 바뀝니다. 총도 사람만 바뀌었지 기본적인 태도 안 바뀝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도 안 바뀝니다.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견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혹은 거기에 기대를 많이 두지 않고 형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고 늘 굳건한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늘 보면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번 주일 이 설교 본문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참 보면 불신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죄를 짓거나 어리석은 판단할 때 보면 참 안 변해요. 이 대제사장쯤 되면 유대인들 지도자들쯤 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늘 금식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회개하고 바뀔만도 할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에 있어서는 바뀌지를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똑한 녀석이 참 어려서부터 생활을 하면서 형 밑에 치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은 있는데 그들은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 고향에 있으면서 살 때에 형 속여먹죠. 아버지 속여먹죠. 그러다 결국 인생 탈탈 털어먹고 그 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곳으로 바딴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은 건데 외삼촌 집에 가서도 어떻게 사나요? 거기 가서도 외삼촌을 또 속여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안 변하는 모습 계속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예전과 똑같은 방법들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 죄를 짓는 생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없는지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제처럼 지난달처럼 작년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고집 부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가 또한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어느덧 두 달이 지나고 3월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달을 시작할 때에 과연 내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왜 주님 시간이 흐르는데도 나한테는 더 좋은 상황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실망하는 마음을 품어본 적은 없는지 우리가 그렇지 않고 늘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에도 이런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은 고집 부리는 모습은 없는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믿음 또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상황이 좋을 때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혹시 형편이 좋지 못할 때 여전히 악한 무리들로 인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더 귀하게 붙드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판단과 죄를 저지르는 행위들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집부리고 앉아있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회개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강하게 붙드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